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말씀을 증거하려고 연약한 종이, 부족한 종이 단에 섰사오나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주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여 주실 때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이 맺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회방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회방의 역사를 펼칠 터인데 성령 하나님 사단의 회방의 역사를 깨뜨리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함으로 사모하오며 기대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진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 동방으로부터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었던 주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인도하셔서 헤롯의 박해를 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시며 선지자들의 말,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제자들을 책망하셨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주님은 그 이후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설명하셨음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진리를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 2020년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꿈꾸며 나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이 시대는 진정으로 어떠한 교회를 필요로 할까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실까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의 제목은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부제를 붙여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걷는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진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부터 함께하던 사이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할 때 그들은 함께 물고기를 잡으며 동료로서 지냈고 그리고 그들은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최측근에서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으로부터 배웠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경관한 습관을 따라서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함께 행하며 신앙적으로 서로 격려해주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많은 대화도 하고 또 많은 활동들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하면 경건의 훈련을 함께 하는 친구입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격려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해야 될 그런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부로 있을 때에도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함께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구걸하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경배자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그들로부터 몇 푼의 돈을 받아서 하루의 생계를 이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사람에게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당장 필요한 것은 몇 푼의 돈이겠지만 그러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의 진정한 필요는 돈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6절에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바라였던 돈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의 진정한 필요를 그들은 공급할 수 있었음을 알았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사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은금의 능력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줄 돈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 2020년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때요.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많은 은금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많은 자선 사업을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의 세대보다도 더 많은 자선 사업을 행하게 되는데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마땅히 그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은금의 능력을 가지고 자선 사업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든지 어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어떤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응급 처치만을 해줄 수 있는 의료원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칼을 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칼을 대고 수술을 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는 응급처치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영육관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또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대형 교회가 모이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헐값으로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물려받을 교회가 없어서 그것이 카페가 되기도 하고 또 술집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재물의 능력은 많이 가지고 있으나 정작 복음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많은 의료인들은 있는데 중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는 한 명도 없다는 그런 절박한 모습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시급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이러한 권능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이 권능의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난한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몇 푼의 돈을 줄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의 영육관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오늘날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그 새벽 6시부터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오가 되면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6시가 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제9시라 하는 것은 유대인의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여러분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구약에 익숙한 분들은 오후 3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후 3시는 성전에서 저녁 번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경건한 습관이었습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시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55편 17절은 저녁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저녁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한날이 시작되고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우리는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하루를 계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결혼식을 보면 저녁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을 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탄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습관은 경건했던 다니엘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습관인데요. 다니엘은 유대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멸망했지만 성전이 파괴됐지만은 그는 여전히 바벨론에서도 경건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이 기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며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을 모략으로 붙잡고자 신하들이 왕으로 하여금 조서를 내리게 했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그런 조서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his window open, 그의 창문이 열려진 채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그 시간에 맞춰서 제사장들이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비록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다는 것이고 그는 창문을 닫고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감출 수도 있었지만 창문을 닫는 것조차도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일에 완전히 자기의 목숨을 건 것입니다. 결국 그는 기도하다가 붙잡히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이 예상했던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설마 던져질까가 아니라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예상하였고 그가 예상한 그대로 그는 기도하다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가 생명을 다시 살든 그렇지 않든 그는 여전히 기도하는 그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이러한 경건한 유대인들의 전통은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도 많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하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요.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한국말에는 없는 시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현재와 과거가 있는데 헬라어는 이 시제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료 시제 imperfect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쓰이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계속해서 올라갔다, 반복적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 일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도하러 올라가서 제6시더라. 그러니까 제6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니까 정오죠. 베드로는 정오에도 기도했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후 3시에도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아마 9시, 정오, 오후 3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경건한 습관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다고 결론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는 잘 압니다. 생명을 걸지 않으면 거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의 보화의 가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갖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면 베드로는 은과 금의 가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 세상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경건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삶이 더 편해질 것이고 또 여러 선한 일, 자선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들은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고 그래서 나는 구걸하는 당신에게 몇 푼의 돈도 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아까 다윗에게서 또 다니엘에게서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버렸다고 말합니다. 쓸모없는 것, 쓰레기들을 버린 게 아니라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익하던 것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레기와 같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가장 탁월한 가치다. The excellence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최상의 가치,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장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죠.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누가 전문가가 됩니까? 그 일에만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죠. 음악을 한다면 음악에만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뭐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림에만 인생을 바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그런다고 다 모두가 장인이 되고 훌륭한 예술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우리와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이 권능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의 교회에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교회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제가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거지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증인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 교회는 또 그 교회에 속했던 성도들은 이러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 권능의 비결은 경건한 습관에 있었고 삶의 우선순위를 경건의 능력에 맞췄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없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은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 진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능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어떠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며 2020년 한 해를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구걸하던 이 사람을 묘사하는 그 묘사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두 번째는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구걸하던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 이 세 가지 표현인데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있었던 육신적인 장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장애가 있어서 걷지 못했고 또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성전 문 앞에 앉았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장애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장애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는 일어서거나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성전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몇 푼의 돈을 달라고 구걸은 하였지만 그러나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은혜를 구할 수 없었던, 영적으로도 병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자 이 사람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사람의 몸과 영혼 모두를 새롭게 회복하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요, 8절에서 또 9절과 10절에서 이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를 두 가지로 기록합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8절 상반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이것은 육신이 회복된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그가 이제 성전에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의 영혼 또한 치유함을 받아서 이제는 성전 밖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또 다시 한번 이 포인트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걷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 또 이 사람이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전 문 앞에서만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를 듣고 보면서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영적으로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비극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면서 살아가고 그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또 그 마음은 더욱 미련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까? 바로 2020년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선사업은 교회가 하지 못해도 국가나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국가 가겠습니까? 아니면 사회단체 가겠습니까? 세상은 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는 비참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되 단순히 인간의 말로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설교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진정한 가치를 두시며 2020년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열정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은금을 많이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은 우리 교회를 향한 도전의 말씀이고 또한 2020년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삶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며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사명과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치유되며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래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 세대를 향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는 복된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진정으로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며 또한 이 미국 땅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한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서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적습니다. 우리는 은금의 그런 보화들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의 교회에 주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 또한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 모두 들어가겠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